한국에서 발생한 원자력 발전소 자료 유출 사건에 북한이 연계됐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북한 해커들의 주요 거점으로 알려진 중국 선양에서 범인의 인터넷 접속 흔적이 집중적으로 확인된 때문입니다. 한국의 사이버 보안 전문가와 함께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한국 수사당국이 이번 사건의 배후에 북한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근거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이제 크게는 두 가지 관점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네. 기술적인 특징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어떤 전체 공격의 구성 측면입니다. 기술적인 특징은 현재 그 공격한 그 IP 주소가 지금 경유지가 선양이라는 이 북한하고 아주 가까운 중국의 도시죠. 그래서 선양 쪽에서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이걸 근거로 해서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 공격할 때 그 악성 코드라고 하는 이 코드의 특징이 과거 이제 북한으로 추정되는 그런 공격들이 몇 차례가 있었는데요. 그런 코드와 유사하다 이런 관점에서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청취자들 중에는 IP 주소라는 것이 뭔지 잘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이 IP 주소가 뭔지 간단히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IP라는 건 이제 인터넷 프로토콜이라고 해서요. 그 인터넷을 사용할 때 각 그 PC 컴퓨터에 대해서 식별하기 위한 번호입니다. 예를 들자면 자동차로 보시면 자동차 번호판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이런 번호판이다 하나씩 필요한 거죠. 그래서 네. 이런 번호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 번호판을 통해서 그 자동차의 소유주가 누구고 또 누가 썼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이 때문에 북한 해커들의 해외 거점 지역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 해외 거점을 두는 이유를 무엇으로 볼 수 있을까요?
주로 이제 일단 만약에 북한이라고 하면 북한 내부의 인터넷이 이렇게 발달돼 있지 않고요. 또 공격을 할 때는 이 본인을 은닉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은닉을 하기 위해서는 해외 어떤 요충지가 있으면 아주 좋습니다.
네.
이 선양이라는 곳의 특징이 뭐냐면요. 과거에 이 청나라 시대 때 여기 수도입니다. 그리고 인구가 한 800만 되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면 북한 같은 경우는 이제 이쪽에 그 IT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요.
네.
그리고 인력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여러 가지 이제 만약에 북한의 어떤 이 공격이라고 하면 이곳이 아주 해외에 있는 이런 곳이 요충지가 필요한 것이죠.
네. 네. 중국 측의 입장에서 볼 때 과연 네. 그러면 중국은 그런 행위가 있는 것을 방치하고 있는 것인지 이 선양이 북한 해커들의 주요 거점으로 활용되는 이유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이제 사실은 이 선양이 이 북한이 활용한 그런 뭐 교두보이기 때문에 북한만이 활용한 것만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혹시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걸 역이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완전히 뭐 북한이다라고 이렇게 확정질 수는 없는 것이고요.
네.
이제 중국의 입장에서는 자기 자국의 어떤 인터넷에 대해서 공격을 하거나 중국 정부를 공격하거나 할 경우에는요. 이 해킹을 했을 때는 사형에 처합니다. 굉장히 강한 엄벌을 처하는데
아, 네.
다른 나라를 공격할 때 중국의 해커 같은 경우는 이 죄가 굉장히 낮았습니다. 결국은 이제 어떤 처벌 수위가 다른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만약에 이런 그 뭐 선양을 중심으로 해서 중국발 해외에 대한 공격이 발생하면 국제사회에서 비난을 받게 돼 있고요.
네.
불리한 입장에 처해지게 되고 또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만약에 그러면 중국 선양 지역에 뭐 물리적인 공격을 가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거든요.
네.
그건 굉장히 위험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국 정부는 가급적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방어는 하지만 또 일면에는 방치하는 그런 상황도 있는 것이죠.
네, 북한이 해외 거점으로 활용하는 다른 지역도 있습니까?
과거에 이제 공격의 흐름을 보면요, 일단 이제 중국발이 제일 많았고요. 과거에 이제 예전 뭐 홍콩이라든지 미국 경유한 그런 공격도 좀 있었습니다. 결국은 조금이라도 이 인터넷 관리가 취약한 그런 서버 시스템, 컴퓨터 시스템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경유지가 될 수 있고요. 이걸 고정적으로 운영하지는 않고 항상 변화시켜 가면서 운영하는 게 또 전략이기도 합니다.
네. 미국에서는 이 코미디 영화 인터뷰라는 영화를 북한에서 해킹을 했지 않나 해서 북한의 사이버전 능력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평가들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느 정도 수준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이 북한의 사이버전 능력이라는 것은 이제 가장 객관적으로 나타난 이 자료에서 나타난 것은 수년 전에요. 우리 미국의 리처드 클럭이라는 아들 부시 행정부 때 미국 최초의 사이버 안보 보좌관이 있습니다.
네.
이분이 이제 그 레이건 행정부 때부터 미 국방성에서 일을 했는데, 그러니까는 미국의 대테러 역사의 산 증인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분석한 내용을 굉장히 제가 신뢰를 하는데, 이분이 쓴 그 사이버 워페어라는 책에 보면요, 북한의 공격 능력을 미국의 한 4분의 1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미국, 러시아, 중국 다음으로 역량이 공격 역량이 한 네 번째 된다. 이렇게 이제 4분의 1 정도로 보고 있는데, 문제는 종합해서 볼 때는 1위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방어 측면에서 굉장히 유리한 거죠. 예를 들면 공격당할 곳이 마땅히 없는 겁니다. 게다가 이 사이버 공간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낮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비대칭성이라고 하는데, 이런 공격 당할 곳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볼 때는 리처드 클럭의 분석에 따르면 북한이 전 세계 1위 역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북한이 상대방으로부터 보복 공격을 당했다고 하더라도 별로 피해 볼 것이 없다. 그런
맞습니다.
얘기입니까?
네.
네. 네.
네.
한국 수사 당국은 북한이 배후라고 단정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수사가 어떻게 진행이 될지 전망을 할 수 있을까요?
현재 그동안의 어떤 수사 결과를 보거나 아니면 이제 현재 상황을 봐도요, 우리가 기술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뭐 경유지가 지금 선양에서부터 선양의 경유지로 활용됐다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좀 제한적인데요. 최종적으로 누가 했는지를 밝히려면 그거는 한 2, 3년 걸립니다. 왜냐하면 혹시라도 이런 공격을 통해서 뭐 권력 서열이 바뀌었다든지 아니면은 뭐 인적 변화가 있었으면요, 그런 정보가 흘러나와서 이런 사건과 결합될 때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번 어떤 사건의 수사 결과도 이제 누구의 소행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확정할 수는 없고 추정된다, 이렇게 결론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이 사이버 범죄 특징이기도 합니다.
네. 자, 이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이경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로부터 북한 해커들의 해외 활동 거점과 해킹 수법 등에 대해서 자세히 들어봤습니다.